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뉴욕 맨하탄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 사건으로 8명이 숨진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가 이 범행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IS 주간지 알나바는 테러의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고 있는 세이플로 사이포브가 자신들의 전사 중 한 명이라고 어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미국 영주권자인 사이포브는 지난달 31일 트럭으로 사람들에게 돌진해 8명을 죽이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의 총격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이포브는 병실에 IS 깃발을 걸어달라고 요청했으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기분이 좋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사이포브가 IS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테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샤프카드 미르지 요에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자국 철신이 저지른 테러가 무자비하고 잔혹한 공격이었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이포브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세제 개혁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고 소득세율 구간을 간소화하며 개인세율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번 세제 개혁안의 목적이 중산층의 세금감면이라는 점이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주요 입법 성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내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며 비판했으며 지역구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같이 밝히며 파월 지명자가 미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도전을 극복할 지혜와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내년 2월부터 4년간 연준을 이끌게 됩니다. 제닛 옐런 현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2월 종료됩니다. 올해 64세로 변호사 출신인 파월 지명자는 2012년부터 연준의 이사로 재직해왔습니다. 관측통들은 파월 지명자가 실용주의자로 기존의 연준이 해왔던 대로 신중한 금리 인상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어제 한반도에 출격해 가상 공대지 폭격 훈련을 했다고 미한 양국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공군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기 전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을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보도에서 이번 훈련을 기습 핵타격 훈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상황을 실제로 악화시키는 건 미국이라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펼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는 지난달 20일 이후 12일 만에 한반도에 출격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오늘 데이르 엘주루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를 완전히 몰아냈다며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데이르 엘주루는 시리아 동부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며 유전지대입니다. 시리아 군 관계자는 정부군이 동맹군과 함께 데이르 엘주루를 IS 테러리스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과 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은 IS가 퇴각한 알부 카말 지역 탈환을 위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IS는 올해 7월 이라크 모술에 이어 지난달엔 상징적 수도 라카를 탈환당했습니다. 쿠바 외교당국은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음파 공격이 발생했다는 미국의 주장이 고의적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진실을 말하든가 증거를 대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미 금융체계 접근을 더욱 제한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외교와 협상을 거듭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는 비,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오다가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6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5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에서는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살해 사건을 북한이 저지른 명백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테러 지원국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First, strengthening international resolv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세 가지 주요 목적 중 첫 번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영구적인 비핵화에 전념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금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모든 나라들이 이런 위협에 대응해 할 일이 더 많다는 설명입니다.
But the president recognizes that we're running out of time and will ask all nations to do more. In particular, the president will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한편 모든 나라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맥메스터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큰 영향력을 지닌 나라들이 북한 정권을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고립시킬 것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에게 핵무기 보유가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라는 점을 설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범위의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할 일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is definitely doing more. But obviously it's not enough until all of us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I think what's really
중국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진 분명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참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부탁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분명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만 동시에 영내 비확산 체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영내 다른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겠다면 중국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일부 나라들이 주장하고 있는 쌍중단 제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We're out of time because approaches in the past have not delivered on halting and then reversing North Korea's very dangerou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없다는 건 과거의 접근법이 위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거나 되돌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쌍중단 제안은 긴 협상이나 대화 과정의 시작일 뿐이며 이때 북한은 계속해서 핵 역량과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994년 당시처럼 약하고 이행할 수 없는 합의가 나온다면 이는 현상 유지로 이어질 것이고 북한이 이마저도 깨버리면 핵 프로그램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 등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멈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쌍중단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금지선을 의미하는 레드라인을 긋지도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직접적으로 예고하지도 않았지만 미국인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행동이 취해지기 전 모두가 일치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살해된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I mean, that's clearly an act of terrorism that fits in with a range of other actions. So
맥메스터 보좌관은 당시 사건은 북한의 다른 행동들과 함께 명백한 테러 행위라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현재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미 금융체계 접근을 더욱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금융기관들에게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들에 대한 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사나 금융범죄 단속반이 중국의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체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켰습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2일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통로 역할을 한 단둥은행이 미 금융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불법적인 수단으로부터 미 금융체계를 더 잘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은행과 기업들은 불법적인 금융과 무역을 수행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단둥은행을 위해 혹은 이 은행을 대신해 대리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둥은행이 직간접적으로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이 은행이 제기하는 불법 금융의 위험으로부터 미 금융체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이 미 금융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추가 조치로도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단둥은행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려는 북한의 관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은행을 지난 6월 29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둥은행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 미국과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는 통로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단둥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 기관들과 이들을 대신한 위장기업들이 활발히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융범죄 단속반은 이날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운영되는 금융대리인과 유령회사, 위장회사, 무역회사, 금융기관 등 북한의 불법적인 수단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외교와 협상을 거듭 북한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북 원유 차단 등 압박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북한과의 직접 대화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외교위원회 상원 의원들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대북 선제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위급 상황을 명확히 정의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2일 임박한 위협을 정의해달라는 BOA의 질문에 그런 위협이 실제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박한 위협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can say is an imminent threat does not include the mere possession of a weapon that could attack the United States there.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정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이날 BOA 기자와 만나 미국에 대한 공격이 가해지기 직전이라는 정황이 있을 때를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Well, imminent threat is something where there is a clear indication that there is in fact a strike about to take place.
아시아 순방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선 두 의원 모두 외교를 통한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내 순방 중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도 외교가 유일한 수단이냐는 질문에 미국이 겁먹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대북 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등과 병행해 외교적 관여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의원도 외교를 중심으로 한 대북 해법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접근법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직책이 여전히 공석인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ou know, I can't answer for why the president hasn't chosen to fill key diplomatic posts. It leaves us very exposed and it makes it less likely.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외교 당국자 인선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순 없지만 평화로 이끌 외교적 합의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진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북한과 외교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담당 외교관 없이 그런 합의를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my hope that President Trump would listen very closely to President Moon and the other leaders in South Korea.
앞서 두 의원은 이날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선제 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의원 7명이 참석해 대북 선제 공격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미국 혹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상황을 제외하면 헌법에 따라 오직 의회만이 미국의 참전 여부와 시기, 상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cept in cases where the United States or our allies are under actual or imminent attack, the United States.
마키 의원은 활발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서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무조건적인 협상을 포함한 외교 해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은 하원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금융주택도시위원회는 이를 초당적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6월 뇌사 상태로 송환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2017 오토 원비어 대북 금융 제재법으로 명명됐습니다. 금융주택도시위원회는 오는 7일 이 법안을 최종 심의한 뒤 본회의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맞물립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 금융주택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위험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도록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 주도로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합칠 때가 됐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을 중단시키기 위한 제재 강화 조치에 상당히 진지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크리스 벤 홀른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초 발의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포괄적이고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미국 내 계좌 개설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대북 금융제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인신매매에 관련된 금융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도 특징입니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이 같은 대북 제재를 골자로 하는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부장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직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가 주변국들에게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게 중국의 우려라는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deep down the senior guys in China are unhappy with North Korea. Not because what they have done.
캠벨 전 차관보는 이일 워싱턴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영내에서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 저지른 행동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지도부는 북한 같은 나라가 중국의 이처럼 무례함을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영내 다른 국가들의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The Chinese leaders cannot allow a country like North Korea to show this kind of disrespect to China because it's a bad model.
바락 오바마 행정부 전반 4년 동안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했던 캠벨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을 무역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e will make clear his determination to put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both through trade actions and trying to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련 조치들과 더불어 북한 외교관 등 해외 거주 인사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대한 단호한 압박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압박 전략의 의도를 지켜봐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이를 말 그대로 압박 목적으로 보지만 다른 쪽에선 협상이나 관여를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For some, it's pressure for pressure's sake, and then you know we'll see where that leads. I think others believe that pressure is.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에 관심이 없고 압박을 가하는 것과 군사 준비 태세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 사건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긴 유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관련 문구에 대한 삭제를 시도했지만 단 5개 나라만이 동조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2차 유엔 중회 제1위원회가 2일 채택한 결의 L26호는 화학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이행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당 결의에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지만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씨 살해 사건에 화학무기인 VX가 사용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L26호는 화학무기 금지기구 집행위원회의 올해 3월 9일 결정문에 담긴 깊은 우려를 재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결정문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성명에 따라 작성된 사실과 함께 화학무기, 즉 신경작용제인 VX가 지난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이청사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에 사용됐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문구에는 북한 정권을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당시 사건을 저지른 관계자 등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룡 차석 대사는 이 문구에 대한 삭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Therefore, my delegation strongly request and insist to delete this OP3 of this para.
김 차석 대사는 당시 사건이 뻔뻔스러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북한을 겨냥한 음모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적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물론 이를 국제사회 이슈로 날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 측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라크 대사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문제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5개 나라가 찬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찬성 국가들은 콩고, 코트디부아르, 시리아, 바나투였습니다. 반면 문구 삭제에 반대한 나라는 모두 116개국에 달해 해당 문구는 그대로 남은 채로 최종 채택됐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미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결의 L26호의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And the use of the nerve agent VX in a fatal incident at the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make it clear that the international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신경작용제 VX가 사망 사건에 이용된 만큼 국제사회는 화학무기 금지 조약을 지키고 화학무기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법과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I wish to reiterate that the current text, as reflected, is a factual reference of the government of Malaysia's statement on the use of VX agent.
말레이시아 대표는 해당 문구가 사실에 근거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성명에 따라 작성됐으며 이에 따라 결의 초안도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회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북한에서 당하는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BOA가 2일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 보호의 불안정에 노출돼 있고 주민의 4분의 1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복지와 타고난 존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결의안은 북한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문과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송환 부인, 강제 실종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 선고,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맞춤형 제재를 개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5와 23755를 상기시켰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모든 북한 주민들이 망명 목적 등으로 북한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귀국한 주민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근 등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4일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이어서 유엔 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유엔 제재 선박이 중국 항구에 입항했다는 BOA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관계 부처가 이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행했으며 국제 의무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 선박이 산둥성 웨이팡항에 입항했다는 BOA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세부 내용은 모른다고 전제한 뒤 만약 사실로 입증된다면 중국 측의 관련 부처들이 이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조항들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로부터 제재받지 않는 정상적인 교역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면서 중국이 얼마나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활발한 노력을 펼치는지를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OA는 유엔 제재 선박인 페트렐 8호가 지난달 6일 웨이팡항에 입항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선박은 이후 지난달 7일부터 17일까지 옌타이항 인근에 머문 기록을 남겼고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는 석탄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랴오닝성의 바이치안항에서 약 8km 떨어진 해역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페트렐 8호는 BOA 보도 이후 약 2시간 후부터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통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2일 현재까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페트렐 8호는 지난달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제재한 선박입니다. 제재 전문가들은 이 선박의 마지막 위치가 중국 해역 안에 있었던 점을 근거로 중국 정부가 몰수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특히 중국과 어떤 대북 해법을 도출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대북 원유 공급과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면서도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지나친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전례 없는 협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반응 속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I think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sees China a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but not necessarily doing enough quickly enough.
중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매우 빨라진 북한의 위협에 상응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압박 내용 면에서도 보강할 측면이 많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China could restrict the export of crude oil to North Korea, which it has not yet been willing to do.
대북 원유 수출을 제한하지 않았고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지도 않았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을 전면적으로 제재하지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따라서 오는 8일부터 2박 3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hina has moved more in the direction of cooperating with the US, but it's not enough yet. And that's something that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지도부를 만나 원유 공급과 노동자 문제 등과 관련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극도로 예민해하는 중국의 전략적 한계 역시 인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앨런 룸버그 스팀슨 센터 석좌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혼란이나 전쟁을 촉발시킬 만큼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지는 않겠다는 게 중국의 여전한 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till believe that China's overall strategic assessment is that causing chaos or allowing war on the Korean.
글레이저 연구원도 대북 압박이 북한 정권의 붕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길 원치 않는 중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중국의 접근법이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에게 아직까지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북한이라는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do not want to see a reunification and they worry that if they go as far as the United States wants them to.
따라서 북한이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는 걸 중국에 설득시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제안을 내놨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된 뱅크 오브 차이나 등 중국의 대형은행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very simple one. I mean, we could enforce U.S. law against Bank of China and other Chinese banks.
이 같은 조치로 미국 또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미국도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와이더 전 보좌관은 중국 대형은행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핵무기에 비유하면서 현재로서는 이런 무기를 사용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s a nuclear weapon, to be honest with you, and I don't think we're at that point. There may come a point where we believe that the Chinese
중국이 미국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처럼 강력한 방안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와이더 전 보좌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 더 많은 중국 기업과 은행, 개인을 올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압박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도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며 훨씬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There are risks in sanctioning very large banks. I think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have to take that into account. But it's hard to
미국이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중국이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다면 중국의 계산도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certainly will help, and it can help. You know, as I said, the issue here is going to be
그러면서 중국 정부도 결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더 우려하는 것은 여태껏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와이더 전 보좌관은 그러나 양국 간 무역을 고리로 한 이 같은 전략은 중국의 보복을 불러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I think direct linkages are a very tricky thing to do because
미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이더 전 보좌관은 별개의 사안을 연계해 중국을 압박하기보다 한반도 미래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발견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보다 현명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각국 간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의 대북 접근법은 김정은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19차 당대회 이후 권력을 공고화한 중국이 북한에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는 분석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중국이 북한의 최근 핵실험 등으로 인한 방사능 낙진 문제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기권 혹은 수중 핵실험 등으로 도발할 경우 이를 국내 문제로 인식해 대북 압박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서울에서 북한 관련 두 영화제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의 교류 증진을 위한 평양 산림 북한 영화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북한 인권 국제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이제 두고 보렴. 우리 용미에게도 하늘을 보호를 날 수 있게 꼭 날개가 생긴단다.
평양고개단의 공중고개사를 꿈꾸는 탄광촌 여성노동자가 평양거리를 활보합니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 현장, 남자 주인공 가족이 사는 아파트 주거공간, 탄광촌 마을에 사는 여주인공의 집과 식사 장면, 또 한국에선 거의 사라진 맷돌을 통해 콩을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2일부터 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연 평양산림 북한 영화제 개막작 김동문은 하늘을 난다에 담긴 장면들입니다. 지난 9월부터 열리고 있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라의 일환으로 평양의 중상류층이 사는 아파트의 살림집 지은 시 평양 살림 관련 토론회에 이어서 북한 사람들의 삶을 담은 영화제를 개최한 겁니다. 이번 평양 살림 프로젝트 감독인 임동우 홍익대 교수는 VOA에 영화에 나오는 도시건축물 등 배경과 세트를 통해 평양 시민들의 삶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시랑 건축에 집중을 해서 전시를 통해서도 보고 또 좀 더 학술적으로 좀 공부도 할 수 있고 좀 지식적인 것도 할 수 있고 또 영화에서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그냥 그동안 늘 어떤 그 스토리만 보던 영화를 아 좀 더 그 배경에 어떤 것들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화제 개막작인 김동문은 하늘을 난다는 북한과 영국, 벨기에 감독의 지난 2012년 합작해 제작한 것으로 이미 부산 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탄광 작업장과 주민들이 사는 버스와 식사 장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주민의 화려한 밥상, 고급스러운 평양 아파트 실내 모습 등 북한 특유의 과장과 꾸며낸 것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날 영화 뒤 제작자와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북한의 이미지는 되게 가난하고 굶주린 그런 이미지였는데 영화에서는 생각보다 잘 살더라고요. 영화에 나온 거는 그들의 그 약간 과장된 유토피아 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 사나요?
영화를 공동 제작한 영국의 니콜라스 보너 감독은 이에 대해 영화가 사실에 기반을 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허구에 기초한 극영화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It's not a documentary. It's a crucial piece. And
미국 할리우드 영화인 다이아드 같은 영화에서 주인공이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생존하는 것처럼 이 영화도 허구를 바탕으로 했다는 겁니다. 보노 감독은 하지만 건설 현장 등 이를터는 일반적인 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특정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코미디 영화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최 측은 북한 정부가 반기는 이런 영화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을 비판적으로 그린 영화도 함께 상영해 관객에게 균형적인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할 다큐멘터리를 허구와 과장으로 포장하려는 북한 당국의 민낯을 폭로한 비탈리 마스키 감독의 태양 아래, 김정은 정권의 거짓 선전선동과 정보 왜곡을 폭로하는 프로파간다 게임, 북한 사회의 고립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프로파간다가 영화를 덮쳤을 때가 다른 세 편과 함께 상영되고 있습니다. 평양 산림 북한 영화제가 열린 곳에서 지하철로 세정고장을 이동하면 또 다른 북한 영화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북한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는 제7회 북한인권 국제영화제가 3일 시내 한 극장에서 개막했습니다. 5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 이번 영화제엔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이 탈북민의 탈출 경로를 함께 직접 방문해 촬영한 로드 다큐 영화 메콩강의 아구가 산다 등 한국 영화 10편과 외국 작품 5편이 상영됩니다. 윤한석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은 VOA에 영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과 사회를 한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화제를 통하여 영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북한 사회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시대 대비한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윤 공동위원장은 북한인들의 삶과 인권, 탈북 과정과 한국 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 분단과 통일이란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남북한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영화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독재자와 연인들이라고 여러분이 그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배우로 알고 계시는 그분들의 납치와 탈북 과정을 또 거기 그 녹음된 과정에 그 김정일의 육성 녹음까지 담겨 있는 그런 화제작이죠. 그 작품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것 같고요. 그 좋은 시나리오를 선정해서 창작 지원금을 들여서 만든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초연이 되겠죠. 그중에 메콩강의 악어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그 탈북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서 돌아가는 탈북 청년 감독의 영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영화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좋게 모아서 이번에 개막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윤 공동위원장은 인권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보는 편향성이 한국에 팽배해 있다며 영화라는 예술적 도구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북한과 탈북민의 모습을 알리는 게 영화제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이번 주 자이아 아시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미국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3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 보다 많은 정보를 유입시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정 공사는 최근 과학기술의 진전으로 외부 세계의 정보 전달은 물론 북한 당국의 검열을 피하기도 쉬워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라디오 방송과 USB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작은 SD카드로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을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SD카드는 검열이 나오면 코 속에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아 콧구멍 카드라고 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정 공사는 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압박에 북한의 대응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보편적 정례 검토의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답하는 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따른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이런 일련의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기본적인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폭행이나 고문을 가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명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가해 혐의자들의 명단, 이른바 북한인권 가해자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 9월 말까지 북한인권 가해자 카드 245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은 탈북자들이 직접 겪었거나 보고 들은 인권 침해 사건을 정부가 수집하고 분석해 가해 혐의자별 신상 정보와 혐의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파악한 가해자들 대부분이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등 북한 권력기구 소속 관리들입니다. 이들의 혐의는 주민폭행과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 성범죄, 강제낙태 등 반인도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가해 혐의자들의 자세한 신상도 조사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근무지, 소속기관, 직위, 생김새까지 자세하게 묘사한 몽타주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올해 연말까지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의미하는 은화와 은하수를 국제상표로 등록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제공한 국가별 국제상표 출원 자료에 따르면 은하수는 2016년 6월 14일에 국제상표로 등록됐고 또한 북한의 은하는 2014년 5월 2일 등록됐습니다. 태양은 김일성 주석을, 광명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며 은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올해의 류경김치와 삼천리, 소나무 등 세 건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의 국제상표로 등록했습니다. 1967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국제상표 등록은 북한은 61건에 불과했고 한국은 33만 6,300여 건에 달합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뒤로 도발이 예상됐지만 50일 가깝게 잠잠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화장품 공장과 신발 공장 등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관망세로 돌아선 평양의 속사정을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북한이 지난달 10일이나 18일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었고 18일은 중국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고 이날을 넘겼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류원 신발 공장을 시찰한 데 이어 29일에는 평양 화장품 공장을 현지지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리솔즈 동지와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공장의 전용 단위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된 평양 화장품 공장을 현지에 지도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장을 방문하면서 부인 리솔주와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등과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부인과 함께 화장품 공장을 찾은 것은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것이라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핵무력 건설에만 돈을 쓴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인민생활 챙긴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 제8.10부대 산하 농장을 시찰했다는 보도가 9월 30일 나왔고 황해남도 과일군의 과수원을 찾았다는 보도도 같은 달 21일 나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언급에 반발해 지난달 21일 본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우리의 어떤 정도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그런 괴이한 말을 내뱉었을 것인가를 심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미사일 발사나 군 관련 행사 등 도발을 시사하는 움직임은 사라졌습니다. 성명 발표 이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5차례였는데 경제 시찰이 3차례, 노동당 7기 2차 전원회의, 만경대 혁명학원 창립 70주년 행사 참석 등이었고 군 관련 행보는 없었습니다. 9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이래 50일 가까이 별다른 도발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배경과 관련해 두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밀려 도발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 서태평양에는 미 해군 소속 항공모함 3척이 배치돼 있습니다. 최근 한국 해군과 연합 해상 훈련을 마친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반도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함과 또 다른 항공모함 니미츠함도 서태평양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또 9월부터 미국의 최첨단 B-1B 전략 폭격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출격해 북한의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밀려 도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국숙명여대 김진무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말했습니다.
B-1B 랜서가 그 전략 폭격기죠. 원산 앞바다를 거쳐서 북한까지 올라갔던 어떤 그런 것이란 상징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북한 김정은이한테 네가 만약에 ICBM급 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 쏘든 간에 발사를 하게 되면은 나는 너한테 분명히 군사적 타격을 하겠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미사일을 발사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오는 8일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모종의 정치적 타결을 모색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경우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미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하는데 굳이 그 타이밍에 해가지고 불 붙는데 기름 붓는 격이 되니까 일단 좀 뭐 손아귀는 피해가자. 그래서 강대국 지도자들의 미팅은 피해서 조금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아마 김정은이 도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편 워싱턴 외교협회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가을 추수와 노동당 창건일 등 여러 국내 요인을 감안해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자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 fall has a number of commemoration dates and then also
전문가들은 또 북한 사회 곳곳에서 대북 제재 여파가 하나둘씩 나타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양의 기름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봄에 1kg당 6,00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연구위원은 북중 국경에서 중국의 강력한 밀수단 속이 효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 쪽에 밀수루트들을 단속했어요. 모든 세관에 통과하는 트럭들 다 뒤져서 조그만 휘발유통까지 다 해먹고 압수하고 이러고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밀수루트를 중국이 다 단속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북한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또 지난 2월부터는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탄광을 운용하던 국영기업과 군부, 돈주는 물론 여기서 일하던 광부와 가족, 근처 식당과 장마당도 하나둘씩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과거 노동당 39실 고위 간부였던 리정호 씨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 많은 탄광 광산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와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 또 회사들이 다 일제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그 2013년도에 이제 목격했는데 그때 노동당 행정부에 대한 숙청사업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때 12월부터 몇 개월간 석탄 수출이 중단되니까 평양시내 장마당들의 사람들이 대폭 줄게 되고 뭐 상점, 식당, 봉사분들 일제히 타격받아서 정말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은 지난달 자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기업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과 단둥에 있는 옥류관, 해당화 같은 북한 식당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기업 폐쇄 명령에 따라 단둥 훈춘에 있는 200여 개 북중 합작 기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문을 닫아야 하며 2만여 명의 종업원들도 평양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